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자신이 가장 위대한 나라 미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며 재임 3년간 이룬 경제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양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취임 후 세 번째 국정연설에서 자신이 이룬 정치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2017년 자신의 집권 이후 계속된 경제적 성공을 통해 미국 내 일자리와 소득이 많이 늘어난 반면 안전정책 강화로 범죄는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협상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중국에 고율관세를 매기는 전략이 효과를 발휘했다면서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이룬 것을 존중하며 합의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외정책과 관련해 전임 정부가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었던 쿠바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베네수엘라 등의 나라에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군은 계속해서 최신의 무기와 군사 장비로 무장하고 있다며 모든 것이 미국 내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주요 동맹국들은 방위비 분담금을 공정하게 내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정책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등지에서의 복지 제도가 불법 이주자들을 끌어들이는 미끼가 되고 있다며 관련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미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현재까지 490명이 숨지고 2만 4천여 명이 감염됐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5일 전날 65명이 추가로 사망하고 3,800여 명의 감염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공개했습니다. 특히 중국 이외 나라로는 필리핀에 이어 홍콩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필리핀과 홍콩의 사망자는 모두 우한을 방문했습니다. 한편 세계 각국은 우한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소개령을 내리고 전 세계를 보내 귀국시키는 등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미국 등 24개 이상의 항공사가 중국발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거나 제한했으며 특히 지난 2주 동안 중국을 방문한 사람들의 입국을 잠정 금지했습니다. 미국 대선의 첫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 당원대회 중간 개표 결과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71% 개표 결과 부티지지 후보가 26.8%의 득표율로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25.2%,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18.4%,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15.4%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저위력 핵무기를 처음으로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5일 성명에서 이번 조치가 억지력을 강화하고 미국에 더욱 신속하며 생존 가능한 저위력 전략 무기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드 차관은 또 이런 조치가 확장 억지력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뒷받침하며 잠재적 적들에게 제한적인 핵 배치에 따른 이익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어떠한 위협 시나리오에도 확실하게 결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해군이 배치한 저위력 핵무기는 20킬로톤 이하의 위력으로 지난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비슷한 폭발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동의 극단 테러 조직인 이슬람 국가 IS가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미 국방당국이 4일 경고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은 지난해 미국이 IS 지도자 아부바크르 알바드가디를 사살한 것이 테러 조직을 억제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S의 지휘 계통과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터키의 시리아 북서부에 대한 공격으로 이 지역이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IS가 터키군의 시리아 침공과 미군 감축의 흐름 속에서 시리아 내에서 조직을 경비하고 공격 능력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할 경우 IS가 부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월로 예정된 일본 방문을 연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아베 내각의 한 고위 관계자는 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이 중국의 국가 위기이므로 시 주석의 방문 연기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미국 프로풋볼의 캔자스시티 치프스가 2일 샌프란시스코 49ers를 31대 20으로 누르고 50년 만에 슈퍼볼 정상에 올랐죠. 역전승을 거둔 캔자스시티 치프스는 5일 50년 만에 슈퍼볼 우승을 축하하는 승리의 시가 행진을 펼쳤는데요. 수백만 명의 인파가 캔자스시티 시내에 모여서 챔피언들의 슈퍼볼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팬들은 승리의 주인공들인 캔자스시티 치프스 챔피언들을 직접 볼 수 있었는데요. 퀸턴 루카스 캔자스시티 시장은 최고 8cm의 눈이 내릴 수 있다는 예보가 나오자 서두르라고 재촉했고요. 겨울 폭풍이 강타했음에도 불구하고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승리를 축하하는 슈퍼볼 시가 행진은 어김없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승리는 슈퍼볼 최우수 선수로 뽑힌 치프스의 쿼터백 패트릭 마홈스 선수의 활약이 컸는데요. 마홈스 선수는 인터뷰에서 이번 승리는 믿음을 잃지 않은 결과라면서 팀원 모두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서로를 굳게 믿었다고 전했습니다.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시내를 지나 유니언 스테이션까지 행진하는 이번 슈퍼볼 시가 행진에서는 가족 친화적인 행사로 주류는 금지됐고요. 시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무료 버스를 제공했습니다. 시가 행진 경로에 따라 약 700개의 화장실도 마련됐는데요. 이날 캔자스시티 치프스 팬들은 팀 색깔인 빨간색 옷을 입고 나와서 캔자스시티를 빨간색 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4도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오늘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3도에서 영하 8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13도에서 영하 2도, 신의주는 영하 14도에서 영하 3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1도, 함흥 영하 12도에서 0도, 청진 지역은 영하 16도에서 영하 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The Temptations의 노래입니다. 아무리 추워도 따사로운 5월처럼 느껴지고 벌들도 부러워할 만큼 달콤한 꿀이 있다는데요. 바로 곁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My Girl 함께 들어봅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일본의 대형 크루즈 유람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10명이 한꺼번에 발견됐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중동 평화 구상을 거부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가 여전히 전 세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새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관련 소식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오늘도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우한폐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나요?
예, 일본의 대형 크루즈 선박, 이 유람선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이 한꺼번에 10명이나 나왔습니다. 해당 선박은 일본 요코하마항 바다에 정박 중이던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로 승객과 승무원 3,70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선박이 검역을 받게 된 건가요?
일본 당국은 이 배에 탑승한 사람 중 홍콩인 남성이 우한폐렴에 걸린 것을 확인한 후 3일 저녁 급하게 이 유람선에 검역관을 투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보건당국은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홍콩 남성과 접촉했거나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 등 270여 명의 검체를 채취했으며 이 중 10명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된 사람들의 신원은 알려졌습니까?
예, 3명은 일본인이고 나머지는 다른 나라 국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50대가 4명, 60대가 4명, 70대 1명, 80대 1명인데요. 이들 중에서 심각한 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유람선에 타고 있던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일본 당국은 나머지 승객과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잠복기로 알려진 2주일 정도 선 내 머물도록 격리 조치했습니다. 일부 탑승객들은 SNS를 통해 배 안의 상황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당국의 지시에 따라 각각 개인 객실에 머물면서 훈련과 이 두려운 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람선이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많이 탑승하고 있었겠군요.
예, 맞습니다. 한국과 홍콩, 타이완 등 50개국이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선박은 지난달 20일 요코하마항에서 출항해서 홍콩, 오키나와, 가고시마 등을 거쳐 지난 3일 요코하마에 귀항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크루즈선 말고 또 다른 유람선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홍콩 항구에 정박 중이던 대형 크루즈선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3명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광둥성 당국은 이 선박에 타고 있던 승객 중 한 명이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현재 탑승객 3,600여 명이 검역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선박은 어느 나라 소속입니까?
예, 중국 유람선입니다. 유람선 월드드림은 주로 다낭과 하롱베이, 나트랑 등 베트남의 유명 관광지에 기항하는 선박인데요. 지난달 19일 중국 광저우를 떠나서 5박 6일간 베트남을 둘러보고 귀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선박에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우한시 출신 28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현재까지 피해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예, 5일 현재 중국에서 우한폐렴으로 인한 사망자는 490명, 확진자는 2만 3천 명을 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에서는 4일 하루 동안에 사망자가 65명, 확진자는 3,150여 명이 늘었는데요. 하루 동안 가장 많은 사망자, 또 확진자가 나오면서 또다시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중국 이외 다른 지역의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 본토 외 지역에서 처음으로 필리핀과 홍콩에서 각각 한 명씩 사망자가 나왔고요. 아직 다른 나라에선 사망자가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감염 확진을 받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어서요. 의료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약 20여 개국에서 17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시아를 넘어서 처음으로 다른 대륙에서 발견된 곳이 미국이었는데요. 현재 미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우한시를 방문하고 돌아왔던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 미국의 첫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였는데요. 이 남성은 현재 완치된 후 집에서 자가 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현재 미국에서는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를 필두로 여러 나라가 전세기를 띄워서 중국에 있는 자국민 이송 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 뭐 영국, 독일, 인도, 러시아 등 여러 나라 정부가 전세기나 군수송기를 보내 자국민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6일 추가 전세기를 보내 우한에 있는 미국인들을 데려올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3일 기자들에게 중국 정부와 구체적인 날짜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평화 구상을 발표했는데요. 유럽연합 EU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EU가 중동 평화 구상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거부 입장을 보였습니다. EU의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대표는 4일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1967년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이국가 해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구상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한도에서 벗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이국가 해법이 뭡니까?
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국으로서 중동 지역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안을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국가 해법의 기본 틀에서 중동 평화 구상을 마련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중동 평화 구상을 공개하면서 이국가 해법이 중동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평화 구상에 따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의 수도가 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유엔 등 국제사회는 예루살렘을 국제법상 어떤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EU는 중동 평화 구상이 국제 합의의 한도에서 벗어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보렐 대표는 또 성명에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해결되지 않은 최종 지위 문제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직접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결 방안에는 국경 문제와 예루살렘의 최종 지위 문제, 안보와 난민 문제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평화 구상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동 평화 구상을 공개하기 앞서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스라엘 제1야당인 청백당의 베니 간츠 대표를 모두 백악관으로 초청해 중동 평화 구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중동 평화안을 공개하는 자리에도 네타냐후 총리가 동석하는 등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안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반면 팔레스타인 측은 중동 평화 구상이 이스라엘의 편향됐다며 줄곧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원하는 바는 뭡니까?
예, 팔레스타인은 1967년 이후 이스라엘에 점령당한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 지역을 모두 탈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에 거주 중인 70여만 명의 이스라엘 정착민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독립국가를 건설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네타냐후 총리는 서안지구 정착촌을 확대는 한편 이스라엘 영토로의 편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렐 대표는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이 같은 움직임에 특히 우려한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중동 평화 구상의 이행으로 정착촌 합병 움직임이 있을 경우 EU가 법적 행동을 취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중동 평화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이 엇갈리는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3일엔 57개 이슬람 국가로 구성된 이슬람협력기구가 중동 평화구상을 거부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 국가 해법의 기초에 관련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되길 바란다면서도 미국 등 국제사회의 중동 평화 정착 노력을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 관련 보고서가 나왔군요.
네,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가 시리아에서 이 IS 지도자 아부바크르 알바그다디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미 국방부 당국자들과 정보부 관리들은 최근 관련 보고서에서 바그다디 제거가 IS가 제기하는 위협을 완전히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되진 않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이 왜 그렇게 보는 걸까요?
네, 글렌 파인 국방부 제1감찰관은 보고서에서 IS가 여전히 지휘와 통제 능력을 갖추고 있고 비밀 조직망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터키와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은 IS에 유일하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시리아 북동부 지역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지난해 10월 터키군이 터키 접경지대인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 민병 조직에 대한 군사작전을 펼친 이래 현지에 있던 미군들은 철수한 상황인데요. 글렌 파인 감찰관은 보고서에서 IS는 터키의 침공과 미군 철수를 이용해 시리아에서 힘을 재결집하고 또 해외에서 공격할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 현재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로 현지 미군 철수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IS가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바그다디가 사망한 뒤 지금 IS는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네, 아부 이브라힘 알마셰히 알쿠라이시가 이끌고 있습니다. 이 국방부 당국자들은 BOA에 쿠라이시가 이 종교학자 출신이자 이라크의 소수인종인 야지디족 대량학살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준 하지 압둘라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새 지도자가 지금 IS를 제대로 장악하고 있는 건가요?
일부 국제정보기관들은 쿠라이시의 지도력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지만 미군 정보당국에 따르면 아직 이탈 움직임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미 정보당국은 쿠라이시의 통솔 아래 IS가 현재 적어도 제 궤도에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인적 능력이나 자금이 특히 중요할 텐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미국과 유엔에 따르면 IS는 여전히 약 3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라크와 시리아 전역에서 14,000명에 달하는 전투원들이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일부 미국 정보 관리들은 18,000명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요?
예, 미국 중부사령부는 IS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무기와 인맥, 자금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그 이상 확장을 하려면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국방부 평가와는 달리 IS 격퇴를 위한 국제동맹군 측은 IS가 터키의 시리아 북동부 침공, 이라크 시위, 미국과 이란 간 긴장 상황 등 어떠한 틈새를 작용할 수 없고 또 능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세 번째 국정연설에서 지난 3년간 미국이 이룩한 성취를 강조했습니다. 연방상원이 5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할 예정인데요. 탄핵안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피트 부티지지 전 사우스밴드 시장이 민주당 대선 예비선거에서 선두로 나섰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국정연설을 했군요.
네, 4일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특별합동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취임한 뒤에 이듬해 첫 연설을 했고요. 이번이 세 번째였는데요. 최근 3년 동안 미국이 전례 없는 성취를 거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거둔 성취에 대한 연설 내용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먼저 언급했는데요. 이 말 한번 들어보시죠.
We are moving forward at a pace that was unimaginable just a short time ago. And we are never, ever.
네, 우리는 지금 얼마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추세로 전진하고 있다면서 절대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경제가 어느 때보다 강하고 군대는 재건됐으며 국경도 안전해지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주로 미국의 국내 문제를 언급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경제 문제에 연설을 집중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된 이 경제적 성공을 통해서 미국 내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고 이 소득은 증가한 반면에 이 범죄는 줄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수치들도 제시했는데요. 자신이 백악관에 들어간 뒤에 이 일자리를 700만 개를 창출했다면서 이전 정부 실적을 압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실업률 같은 경우는 반세기 동안에 가장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잘 되는 이유는 뭐라고 밝혔나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국가들과 호혜적인 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게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아주 재앙적이었던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USMCA,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으로 대체함으로써 주요 기업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 또 생산시설들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중국과도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나요?
네, 아주 짤막하게 언급했습니다.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중국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전략이 주요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이 이른 것을 존중하면서 합의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이야기 한 차례 더 나왔는데요. 현재 큰 문제로 떠오른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 바이러스가 나온 중국 정부하고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외교나 대외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네, 대개 이 중동 문제하고 중남미를 언급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그릇된 방향으로 갔던 대쿠바 관계를 재정립했다고 말했는데요. 이 밖에는 니카라과와 베네수엘라 등의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일에 미국 정부가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청석에 앉아있던 후안가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을 이렇게 세워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후안가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을 국정연설에 초청한 이유가 뭡니까?
네, 베네수엘라 임시정부에 공개적으로 지지를 나타낸 겁니다. 이 과이도 의장이 이 베네수엘라 임시대통령을 자처하는 인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가 불법 독재 정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ank you, Mr. President. Great honor. Thank you very much. Please take this message back that all Americans are united with the Venezuelan people.
네, 가이도 의장에게 대통령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미국민들이 연대한다는 메시지를 베네수엘라 국민들한테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중동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나요?
네, 현 미국 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 수괴를 제거했고 테러와 싸우는 한편 이 중동 평화계획을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군 지휘관 중에 하나였던 카셈 솔레이마니 소장 제거작전을 거론하면서 미국이 반드시 정의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중동에서는 오래 지속된 전쟁을 끝내고 미군 병사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노력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상원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데요.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나요?
네, 뭐 그 탄핵 이야기는 일절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탄핵 소추를 주도했던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사이에 좀 불편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네.
연설 직전에 펠로시 의장이 이 악수를 하자 내민 손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시하는 듯한 모습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또 이 연설을 마무리할 때는 펠로시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건넸던 이 연설문 원고를 찢어버리는 모습이 그대로 TV에 나갔습니다. 나중에 기자들이 왜 그랬느냐고 펠로시 의장한테 물었는데요. 당시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정중한 방법이 바로 그것이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원에서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도 국정연설 현장에 출석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연설 내내 냉랭한 분위기가 보였는데요. 공화당 의원들이 일어섰다 앉기를 반복하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박수를 쳤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침묵을 지켰습니다.
네.
특히나 이 탄핵소추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이 애덤 시프 하원정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의사당 안에 들어올 때도 박수치지 않았고요. 아예 연설 현장에 들어오지도 않은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국정연설에 대해서 민주당의 공식 반응은 어떤가요?
네, 탄핵 문제가 다시 거론됐는데요. 민주당 소속인 그레천 휘트먼, 미시간주 주지사가 이날 국정연설이 끝난 뒤에 민주당 반박연설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The impeachment process in Washington. There are some things each of us, no matter our party, should demand. The truth matters.
근데 탄핵 심판을 지켜보면 당적과 관계없이 진실이 중요하고 사실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말인데요.
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정통적으로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마친 뒤에 상대 정당이 반박연설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연설에서 북한이나 한반도 관련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했던 적이 몇 차례 있긴 했는데요.
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02년엔 취임 후에 첫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2018년에 첫 국정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꺼냈는데요.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된 직후에 세상을 떠난 이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가족 그리고 탈북자 지성호 씨 등을 소개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 등을 거론한 바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5일 연방 상원에서 중요한 표결이 있죠.
네, 연방 상원이 미국 동부 시각 으로 오후 4시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두고 최종 표결에 들어갑니다.
표결로 탄핵안을 기각하느냐 아니면 인용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네, 만일 표결 결과가 인용으로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파면됩니다. 반대로 기각이면 뭐 트럼프 대통령 지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표결 결과는 역시 기각 쪽이 우세하죠.
그렇습니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라 탄핵안이 인용으로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현재 연방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53석인데 반해서 민주당과 무소속은 다 합쳐서 47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탄핵안을 통과시키려면 공화당 쪽에서 이탈표가 되고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민주당과 무소속이 모두 인용에 찬성을 해도 공화당 쪽에서 20표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공화당 상원의원이 및 롬니 위원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많은 미국 언론들은 탄핵안 인용보다는 몇몇 중도 성향 공화당 상원 의원이 어떻게 할지 더 주목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수전 콜린스, 아까 말씀드린 밋 롬니, 또 리사 머카우스키 등 몇몇 공화당 상원 의원 쪽 움직임에 눈길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이 롬니 의원을 제외하고 이 머카우스키 의원과 콜린스 의원은 탄핵안 인용에 찬성하지 않겠다고 이미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는 말인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 행동이 부적절을 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탄핵감은 아니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연방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정부를 부당하게 압박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킨 바 있었습니다.
이날 표결이 끝나면 오랫동안 이어진 탄핵 정국이 드디어 마무리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말에 펠로시 의장이 탄핵 조사를 시작한다고 선언한 뒤에 이 넉 달 넘게 이어졌던 탄핵 국면이 이제 끝납니다. 이렇게 탄핵 정부가 마무리되면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정국으로 돌입할 예정입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첫 예비선거가 지난 3일 아이오와에서 열렸는데요. 개표 결과가 나오고 있죠.
네, 3일 아이오와주에서 진행된 민주당 당원대회 코커스의 중간 집계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회 개최 한두 시간 전 뒤에면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지금까지 이게 미뤄지면서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 관련 개표 결과를 처리하는 이 휴대전화 응용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민주당 측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 누가 앞섰습니까?
네, 미국 동부 시각으로 5일 오후 1시까지 개표가 71% 정도 진행됐는데요.
네.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1등입니다. 한 27% 정도 대의원을 확보했는데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약 25%로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3위가 약 18%를 얻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고요.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이 15%로 4위에 머물렀습니다. 5위는 약 13%를 기록한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 의원입니다.
그럼 부티지지 전 시장이 아이오와에서 승자가 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이 1, 2위인 부티지지 전 시장하고 샌더스 의원 격차가 아주 적기 때문에 선두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티지지 전 시장이 깜짝 선두에 나서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국 지지도에서 선두로 꼽히는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부진하군요.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이 4위로 처진 게 주목할 만하다고 언론들이 말하는데요.
네.
당초에 일부 매체는 샌더스 위원하고 바이든 전 부통령이 1위를 다툴 것으로 내다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가 예상보다 다르게 나왔습니다.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11일에 뉴햄프셔주에서 프라이머리가 치러집니다. 아이오와에서 진행된 코커스는 이 당원들만 하는 행사였는데요. 이 프라이머리는 등록된 유권자 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번에 아이오와에서 참패한 바이든 전 부통령과 워런 상원의원 등이 뉴햄프셔에서 반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뉴햄프셔에서는 누가 승리할지 예측 가능할까요?
네, 샌더스 의원이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뉴햄프셔가 이 샌더스 의원 지역구인 버먼트주와 붙어있기 때문인데요. 나머지 예비 후보들이 선두권과의 격차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앞으로 6월까지 이어질 승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하루 이틀 뒤 사라져버릴 테니 날 붙잡아줘요. 날 데려가줘요. 당신은 내가 기억해야 할 모든 거예요. 아하의 Take On Me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지성의 산지에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UCLA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대학이죠. 캘리포니아 대학교 주립 로스앤젤레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에는 무려 4천 개가 넘는 크고 작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신문 US News and World Report지는 이 중에 약 1,400개 공사립대학교를 선정해서 해마다 그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UCLA는 2019년도 주립대학들 중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3년 연속 미국 최고 주립대학으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UCLA는 또 미국의 대표적인 연구 중심형 대학의 하나이기도 한데요.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도움말 들어보시죠.
미국의 수많은 대학교들 가운데에서 박사과정 학술 연구와 과학, 경제, 국가 안보, 국민 복지 등에 이바지하는 교육 시스템이 가장 우수한 연구 중심형 대학들의 연합체인 AAU라고 하는 미국 대학연맹이 있습니다. UCLA는 바로 이 중 하나로 학문 연구에 정진하는 탁월한 연구 중심 대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AAU 이 미국 대학연맹에는 미국 대학은 63개, 캐나다 대학은 2개만 있는데요. UCLA는 이 다른 UC 계열 대학들인 UC 데이비스, UC 버클리, UC 어바인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당당히 속해 있습니다. UCLA가 매년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따내는 연구기금만도 평균 10억 달러가 넘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활동도 6천 건이 넘는다고 하네요. 네, UCLA는 2019년 가을학기 편입생을 포함해서 자그마치 13만 5천 명 넘는 학생들이 지원했습니다. 이 중에서 13,700명의 신입생과 5천여 명의 편입생이 입학 허가를 받으면서 약 12% 입학 허가율을 보였습니다. 주립대학은 그 주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는 학비가 사립대학교보다 훨씬 저렴한 편인데요. UCLA도 주립대답게 2019년 신입생 중에서 8,000명 넘는 학생이 캘리포니아 거주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아시아계가 40%를 웃돌면서 월등히 많았고요. 백인이 24%, 중남미계가 23%, 흑인이 6%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UCLA의 신입생 선발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다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도움말입니다.
네, UCLA 입학사정국에서는 홀리스틱 방식으로 입학사정을 실시합니다. 이는 고교 시절 학업뿐만 아니라 학업 이외의 다양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얼굴의 정신으로 환경을 극복한 인물, UCLA의 전통에 합류하여 최선을 이루고자 노력해온 인물을 발굴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UCLA가 가장 선호한 학생들이라면 학문에 대한 도전정신이 뛰어나고 고기에서 제공하는 과목들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좋은 성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입니다. 고교 성적, SAT나 ACT와 같은 표준시험 성적이 중요한 시금석이 되기는 하지만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지내왔는지 학생들의 삶의 철학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UCLA는 신입생 지원 자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UC 계열 10개 대학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10학년과 11학년 기간 동안 UC에서 제공하는 필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SAT나 ACT 같은 표준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건 기본입니다. 여기에 지도력과 성취도, 끈기, 창작성, 관찰력 같은 지원자의 자질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특별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봉사 등 개인적 성취들을 살펴보는데 이런 경험들이 지도를 형성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검토합니다. 또 하나 지원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독특한 자질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개인 신상에 대한 소견과 경험담, 불우한 환경이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지냈다면 이것이 개인이나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UCLA를 지원하게 됐는지, 혹시 군대에 근무한 적이 있다면 이 군 복무가 어떻게 자신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등을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UCLA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걸 목표로 삼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대학의 본보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인재들을 양성하며 지역사회와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성장한다고 하는 정신을 지켜나가고 있는 UCLA는 학부교육, 대학원교육, 연구활동의 중심지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수진, 교직원 동문들이 함께 나서서 UCLA와 LA 지역이 공동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주민들의 의식 구조의 변화, 성숙한 시민이 되는 길을 열어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매년 9월 전 학교 차원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의 날, 발런티어 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날 캠퍼스를 벗어나서 시내 곳곳에 거리 청소도 하고 나이든 노인들의 필요를 돌보기도 하고요. 가끔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하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등 전공을 살려서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합니다. 올해로 12년째를 맞이하게 되는 이 행사는 UCLA 재학생들은 물론이고 졸업생들까지 참여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를 더 돈독히 이어주는 가치 있는 행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학교 웹사이트에 게재된 이 발렌티어 데이 행사에 참여한 학생의 소감도 한번 들어볼까요?
So one of our biggest recurring programs is called One Bus, One Cause. We rent out one bus.
그중 가장 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One Bus, One Cause라는 건데요. 이날 학교 측은 버스를 많이 동원하는데 버스 한 대마다 각각 하나의 가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버스에 나눠 타고 지정된 장소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요. 거리 청소도 하고 무료급식소에서 가난한 주민들에게 식품을 나눠주는 일을 하기도 하죠. 비록 너무 이른 아침이어서 힘들긴 하지만 다른 학생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은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사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최고의 주립대학의 하나로 꼽히는 UCLA 알아보고 있습니다. UCLA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학교로 유명한데요. 특별히 교육 분야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는 설명합니다.
UCLA의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는 대학생들이 지역사회로 나아가 유치원생에서부터 고교 12학년에 이르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학생들 중에서 학업이 뒤떨어지거나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 자문, 상담을 해주거나 학업 성적 향상을 위해 학습을 지도하는 일을 해주고 있는 것은 UCLA의 아름다운 전통이기도 합니다.
UCLA는 의료 분야의 활약도 매우 뛰어납니다. 특히 산타모니카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메디컬 센터는 UCLA의 자랑이자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UCLA 캠퍼스에 자리 잡고 있는 대학병원인 로널드 레이건 메디컬 센터는 미국 내 최우수 병원들 중 하나로 소비에서는 1위로 꼽히는 대학병원입니다. 1994년 대지진 참사 후 2008년 6월에 새롭게 개장한 로널드 레이건 대학병원은 500개가 넘는 일반 병실과 90여 개의 소아병실 등 700개 가까운 병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25개의 대형 수술을 실시할 수 있는 수술실을 갖춘 초현대식 대학병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 면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이러한 초현대식 의료시설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이 UCLA의 우수성이기도 합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최강의 미국 공립대학교 중에 하나로 꼽히는 UCLA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명문대학 소개해드리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My name is Evelyn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xpression Express. 저희 VOA 뉴스를 통해서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Let's start today's lesson. Dirt, D-I-R-T, dirt. 더러움, 때 혹은 땅의 흙을 가리키는 단어 dirt.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인데요. 이외에도 어떤 다른 뜻이 있는지 오늘도 VOA 기사 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Congressional Democrats remain focused on Trump's phone call with Ukraine's leader and his appeal for help in trying to find political dirt on Democratic presidential contender Joe Biden.
Political dirt. Dirt. 오늘의 표현입니다. Dirt의 원래 뜻인 더러움과 비슷하게 기사에서 쓰인 dirt는 누구에 관해 좋지 않은 정보, 명석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뜻합니다. Dirt means unpleasant or harmful information about someone that could be used to damage their reputation. 비슷한 표현으로는 scandal을 들 수가 있는데요. Political dirt, political scandal. 정치와 관련돼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 혹은 scandal. 예문 다시 보겠습니다.
Congressional Democrats remain focused.
의회 민주당은 remain focused,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On Trump's phone call with Ukraine's leader.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화 통화 내용에.
And his appeal for help.
그리고 그의, 즉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 요청.
In trying to find political dirt.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정보, 스캔들을 찾으려는 시도에. 그리고 여기서는 누구에 관련된 스캔들을 말하냐?
On Democratic presidential contender Joe Biden.
민주당 대선 주자 조 바이든에 관한. 예문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볼게요.
Congressional Democrats remain focused on Trump's phone call with Ukraine's leader and his appeal for help in trying to find political dirt on Democratic presidential contender Joe Biden.
Let's look at some examples. He tried to dig up dirt on his colleagues. 그는 동료들에 관해 안 좋은 정보를 캐내려고 했어.
He tried to dig up dirt on his colleagues.
She was spreading dirt about her ex-husband. 그녀는 전남편에 대해 안 좋은 정보를 퍼뜨리고 다녔어.
She was spreading dirt about her ex-husband.
오늘의 표현, 안 좋은 정보, dirt. 이 표현이 들어간 영문 기사 찾아보며 단어 복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And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Whitney Houston의 I Wanna Dance With Somebody, 누군가와 춤추고 싶어요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merica.